저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며 눈맞추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일 구정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은혜 잘 많이 받으십시오. 저 혼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저기 떠 있는 것이 스텔스기입니다. 레이더망에 걸리지 아니하고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스텔스기는 1990년도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사담 후세인 군대를 몰아내는 사막의 특공,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유감없이 그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스텔스기들이 작전을 개시하고 16,000기 정도 되는 미사일과 3만 문의 고사포가 배치되어 있는 바그다드의 심장부부터 흔적 없이 침투해서 외과 수술을 하듯이 주요 목표들을 파괴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입노릇을 했던 CNN 피터 아네트 기자가 전화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데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전화국을 폭격하여 방송을 중단시켜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전투기, 그것이 스텔스기입니다. 저는 지금 스텔스기의 성능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텔스기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레이더망을 무력화시키면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스텔스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의 모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여지없이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을 시키고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의 감격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좋은 점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스텔스 죄, 어떤 것이 그런 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사일을 쓰면 그런 스텔스 죄들을 격추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잘못 해석해서 부정적인 신앙생활, 부정적인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또 이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세계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을 오해하고 아주 불행하게 염세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셔서 아마 오늘도 이미 많이 나가셨고 또 예배 후에 가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친척, 친구, 이웃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실 때 그분들이 여러분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세상은 불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저 팔공산에 가서 우상들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종교는 달리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에 고향을 가시든지 부모님께 가시든지 간에 구정에 많은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아주 덕담도 나누시고 좋은 기회를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상 앞에 절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초신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바르게, 올곧게, 딱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관찰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고향에서도 관찰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관찰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관찰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적당하게 남들이 하는 잘못된 거 같이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하시면 안 돼요. 좀 두들겨 맞는 일이 있대도 절하시면 안 되고 뭐 여러분이 두들겨 맞지도 않으실 거고 특별히 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다만 눈총을, 따끔한 눈총을 받으실 텐데 그 각오하셔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의 따끔한 눈총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앞에는 절하지 마셔야 하지만 여러분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실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음식도 같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아예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시면서 자꾸 피해버리시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잡수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말들을 제가 들어 들을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일찍이 가셔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장도 보시고 도와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실 때도 조금 더 넣어서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가 10만 원을 드리면 여러분은 11만 원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뱃돈을 줄 때도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짜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1,000원 올려주세요. 1,000원. 1,000원이 얼굴이 체면이 상하시면 5,000원도 올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죠.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심지어 공산주의라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이념을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반기독적인 시스템을 말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해 보시면 금방 부딪힙니다. 반기독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걸 금방 아세요. 개업을 할 때 가보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게 만들잖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도 돼지머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시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기 어렵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나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목사님, 정직하게 살면 장사 못합니다 라는 말까지도 저는 듣고 있어요. 그때에 장사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 못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꼭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시스템, 여러분이 그런 시스템에 끌려들어서 2차, 3차 가서 마시고 퍼붓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아, 저 사람 말이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잘 어울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돌아서시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시스템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데 있어 타협하고 같이 똑같아 버리면 불신자들이 지난 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불신자들하고 죄 짓는 데 같이 친구가 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평소에는 잘하고 잘 어울리고 남들보다 용돈도 돈도 좀 더 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사가 그를 신뢰합니다. 미국의 무역센터의 부회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근데 회장이 보니까, 회장은 아들이 없는데 미국의 회장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나 성실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직장에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그 회장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양자. 그 양자 한국 사람이 지금 무역센터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국가 예산보다 더 큰 예산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돼지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 세상과 벗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실존적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생명과 시복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 이제 16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3종, 세 가지 종류의 스텔스 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폭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을 폭격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폭격하고 우리의 삶을 폭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죄들.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육신은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체적인 몸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이 신체적인 몸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에요. 내 손이 죄고 내 눈이 죄고 내 발이 죄인 것은 아니에요. 내 눈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 죄를 짓는데 이용될 수는 있지만 내 눈이나 손이나 발이 죄는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할 때 육신은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 휘발유 같은 죄성이 있어요. 이렇게 건드리면 불이 확 붙어버릴 것 같은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나타날 때에 정욕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끊임없는 쾌락과 흥분과 스릴로 자극하는 과도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주의적인 욕망, 쾌락주의적인 정욕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더불어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스릴을 느끼게 만들고 흥분을 느끼게 만드는 쾌락주의적인 정욕 이라는 것이죠. 쾌락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는 것을 쾌락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이 쾌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쾌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적인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죄악된 쾌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또 누려야 하지만 죄악된 쾌락주의에 우리 자신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면 텔레비전에서 물건을 팔면 당장 보는 순간에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기에 말려들면 텔레비전의 광고를 보면 뭐든지 사야 직성이 풀리는 정도가 되면 벌써 여러분은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뭐든지 더 좋은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집이 조금만 더 넓으면 좋겠다. 화면이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물질주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틈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그런 여유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물질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저축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저축하는 아주 긍정적인 물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버는데 집 한 채 마련도 안 하고 돈만 벌면 교회에다 갖다 바쳐버리고 사골새 집에서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철저하게 바칠 거 바치고 또 누릴 거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눈으로 보는 거 다 가지고 싶고 말이죠. 텔레비전 하는 거 그대로 그때그때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가졌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장점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것을 말해요. 허영주의입니다. 헛된 영광에 빠져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이룬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성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다면 우리의 그 탁월한 지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손재주가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그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손재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과시하고 나의 재산과 나의 업적을 남들에게 전시하는 과시하는 식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언정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자기가 칭찬하는 자화자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과 업적에 대해서 남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나면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존경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높이고 나면 돌아설 때 씁쓸한 것을 느낍니다. 저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게 돼서 저의 영성 일기에 몇 번 회개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에 동신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동신교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셨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치 제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의도하게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돌아서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를 하곤 합니다. 동신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좋은 것이든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고 나의 가정을 자랑하고 나의 집단을 자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의 초점이 섹스 아니겠어요? 안목의 정욕의 초점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의 초점이 자랑 아닙니까? 요 세 가지가 우리 이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 전체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쾌락과 돈과 자랑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에 깔려있는 신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인터넷에서 떠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있어요. 쾌락과 돈과 자랑 전부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스텔스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격추시키는 것이,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격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누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드리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우리가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세대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보고 인터넷을 보아야 분명히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스텔스 죄를 격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워드 휴스라는 미국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원하는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영어로는 more, 더 많이라는 거예요. 평생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분의 가치관은 딱 하나로 요약돼요. more, 더 많이라는 거예요. 그는 돈을 더 많이 원해서 우리도 돈으로 말하면 조, 몇 조 대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더 많이 원해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 할리우드로 가서 영화를 만들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더 많이 원해서 미국의 유명한 미모의 여성들과 마음대로 놀아났습니다. 그는 스릴을 더 많이 원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들고 조종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더 많이 원해서 미국의 대통령 두 명을 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허영주의에 그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행복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스릴,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흥분을 원하다 보니까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즐겁게 만들다 보니까 인생이 파괴되는데 그 스텔스기에 스텔스 죄에서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몸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얼굴에 혈색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손톱도 길게 자라서 독수리처럼 돼버렸어요. 종양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몸에 마약 주사를 꽂은 바늘 자국이 가득 있습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명예도 얻었지요, 권력도 얻었지요, 쾌락도 얻었지요, 스릴도 느끼고 있죠. 돈이 몇십억 달러, 몇조 대가 되면요, 보통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도 모르게 스텔스기에 격추당한 거예요. 스텔스기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파괴된 겁니다. 예수 믿는 데이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이 있으면 즉석에서 충족시켜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스포츠 기구와 자동차와 전자제품과 새 옷 등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한 가지씩 구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세 가지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미쳤습니다. 운동도 잘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대한 프라이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둘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 생활 3년 만에 18살짜리 아가씨와 성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것이 부인에게 들켰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여행을 떠난다고 부인한테는 속였는데 사실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부인이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인이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을 고쳐놓으려고 그래도 남편이 고쳐질 가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이 하다가 안 돼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남자 데이브는 자신의 직장도 잃게 됐어요. 가정도 잃었죠. 직장도 잃었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도 다 잃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얼른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 가지 스텔스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괴시킨 거예요. 육신의 정욕 쾌락주의, 안목의 정욕 물질주의, 이생의 자랑 허영주의, 이것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졌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졌어요. 찬송도 부르는 것이 아주 형식적이고 귀찮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재미가 없어서 계속 손을 떼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딱 한 번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 파괴되어 나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데이브처럼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아내에게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한 삶을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들키는 순간에 내 인생이 파괴되겠다, 내 인생이 폭탄처럼 터지겠다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저는 2009년도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아주 정직하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제가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찌를 것은 찌르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세 가지 스텔스 죄를 격추시켜야 돼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허영주의의 이 스텔스 죄를 격추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격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쏘아서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딱 5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파괴하는 스텔스 죄들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제1단계는 변화될 행동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009년도에 들어와서 내가 기어이 이것은 고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될 행동, 잘못된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쾌락주의인지, 물질주의인지, 아니면 허영주의인지 뿌리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제2단계는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아이고 남자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딨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자를 탐하는 마음도 만들어 놓고 나보고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그 스텔스 죄를 격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경우는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잘못된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못된 행동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남의 탓으로 돌려도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 돼요. 제3단계는 관련된 성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텔스기가 뜨면 그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 그냥 막연하게 갖다 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 스텔스 죄를 격추시킬 말씀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아까 데이브 같은 그 신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갈라디아 5장 13절을 사용했어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 구절을 미리 발견해서 이 말씀을 외웠더라면 그의 인생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미사일을 가지고 스텔스 죄를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4단계는 선택한 성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이제 금년 들어오셔서 한 주에 최소한 뭐 한마디라도 암송은 못하셔도 한마디라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보세요. 1년에 세 구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해 보십시오.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고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쓰시는 검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스텔스 죄가 떠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미사일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다 격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요 놀랍게 여러분이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시고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하세요. 제5단계는 선택한 성구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이 좋았더라 은혜로웠더라 하고 지나가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사일로서 여러분의 죄를 격추시키지 못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그 말씀을 새기시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홈을 파게 되고요. 말씀이 작은 도로를 이루게 되고 큰 도로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고속도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이루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뜨더라도 스텔스 죄가 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죄를 격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이 점점 더 죄를 덜 짓게 되시면서 점점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데이브라는 신자는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파괴된 인생을 건설하는데 첫 번째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했어요. 내가 말이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매주일 가면 나의 전처를 보고 나의 두 아들을 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죄,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스텔스 죄들을 격추시켰더라면 그런 불행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딴 여자에게 눈을 돌렸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를 치료하는 분이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시는데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외우는 동안에 데이브라는 사람이 죄를 점점 덜 짓게 되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매주일 가면 자기의 전처를 만나고 아이들 둘을 만나는데 가슴이 찢어지죠. 전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옛날에는 자기 남편을 보면 도무지 변화될 가망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보면 남편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뛰어들어와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고 뭐든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러면서 나랑 잠시라도 대화라도 하자. 그래서 자신의 전처와 데이트를 요청했는데 전처가 그 데이트를 허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의 미사일로 스텔스 죄를 격추시키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났던 아내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허영주의에 빠져 살면 놀라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전부 착각이었잖아요. 하와드 휴즈의 경우도 착각이었고 데이브의 경우도 착각이 아니었습니까?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와 허영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지나가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지복, 최고의 복,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놀라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다스릴 줄 알고, 허영주의에 빠지는 대신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도 그 정록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데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쾌락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쾌락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쾌락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공헌하는 그 쾌락을 맛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을 줄 아는 의미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랑을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잘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허영주의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였던 것은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기술과 모든 것을 내가 거머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사용하고 있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기능과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사시면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영원히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9년도 한 해를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셨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이 정말 희망의 성황이 비춰오는 그 성황이 점점 더 밝아진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이 세 가지 스텔스 죄를 경계하시며 사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떠오르면 이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격추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각오하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사시면요, 성령께서 말씀의 미사일로 그것을 격추시켜 주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의 서광이 점점 더 밝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